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두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관한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함락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내용들이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고 또 그 땅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정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전 준비 과정이었던 데 반해서 오늘 본문인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는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여리고 공격 전략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여리고 성 공격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리고 성은 오늘날의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성 안에는 최고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주변에 황무지하는 대조적으로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향기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중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리고 남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위치해 있었고 남서쪽으로는 헷 족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히위 족속, 북쪽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북서쪽에는 브리스 족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허리 부분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 언덕 위에 세워졌고 성벽이 이중으로 그것도 외벽은 경사지게 축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부터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섣불리 공격하게 되면 실패할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고대에 난공불락의 성을 침략할 때에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트로이 목마 같은 속임수로 거주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가 도시를 직접 파괴하는 것인데요. 도시 방어벽에 취약한 곳을 찾아서 그 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아래를 통과하여 들어가서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요새를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항복할 때까지 보급선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을 더욱 보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너무도 환히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특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심히 떨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의 고백처럼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ew English Bible은 히브리어의 강조점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굳게 닫았다라는 표현을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성이 그나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난공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을 함락시키려면 아마도 기적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모두 생각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또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성 함락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으로 들어가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승리의 성취는 아직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작정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살상 무기를 준비하라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만들라고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사 조식을 정비하라고도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지시하신 방법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그 성을 일곱 바퀴 돌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수행 전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믿는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들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제사장들을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리고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매일같이 도는 것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의 능력을 들었던 터라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정복 이야기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중에서도 1절에서 16절 사이에서만 14번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인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숫자 7은 완성, 완전, 완결, 성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신 것처럼 여리고성의 함락 역시 인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저들의 죄악을 척결하기 위한 성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 국가 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어야 하는 양각 나팔은 구부러진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주로 축제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사람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 불었습니다. 따라서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승리의 축제를 위한 전주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나팔을 길게 뿜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빗장까지 걸어 잠근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확신과 격려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고 하는 명령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귀먹게 할 정도로 큰 함성을 지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함성 소리는 이미 간담이 녹아있던 여리고의 거민들로 하여금 싸울 의사마저 상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 행렬의 초점은 언약궤에 맞춰져 있습니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불리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행렬의 선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동행하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거나 머뭇거릴 필요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21절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여체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았고 제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여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여서 모든 여리고 거민들과 각종 가축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성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은 전략상 매우 위험하고 또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로 성 안에서 공격을 한다면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처럼 단순히 성을 맴돈다고 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자연히 무너질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점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 여리고성을 돌 때의 행렬 순서입니다. 행렬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일곱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 순으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조용히 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잡담을 한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연령을 내렸습니다. 큰 함성과 고함이 필요한 전쟁터에서 침묵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된 금언령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상황이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잠잠히 침묵으로 순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잠잠히 침묵으로 순종하며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싸워가시는 광경을 온 몸으로 알아차려 갔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스라엘의 야영지가 어디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여리고에 가까운 길갈 근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서는 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군사들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6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6일 동안이나 동일하게 하는 무리 중에서 혹 이탈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기가 떨어진 자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탈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이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은 온몸으로 알아차려 갔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다른 6일 동안, 엿새 동안과는 달리 일곱째 되는 날 새벽에는 모두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 규모로 보아서 성 주위를 일곱 번 돌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일곱 번 도는 시간과 전투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새벽이 되자마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제7일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주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여호수아는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전술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 사실을 여호수아는 몸으로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 에서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멸절시키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받거나 팔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쳐진 대상물이나 사람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명령은 신명기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여리고 전투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리고가 이스라엘로는 처음으로 함락시키는 가나안 족속의 성이었으므로 그 성의 생물들을 모두 진멸함으로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표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멸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2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면케 된 것은 온전히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을 향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8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질 것에 탐내어 도둑질함으로 화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현실화되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삶을 파기한 한 개인의 불순종과 탐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호수아 7장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불순종과 한 개인의 탐욕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또는 인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소각했지만 금이나 은과 같이 불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 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모두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곳간이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으신 성막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비축된 이 금속들은 솔로몬 왕 당시에 다른 금속들과 함께 성전 건축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리고 성은 내부의 분열이나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아래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BC 1500년에서 1400년경에 여리고 성이 파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성의 파괴 원인은 지진과 같은 큰 진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무너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시각이 되자 그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걸어 잠근 그 성은 그 성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사역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는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백성의 믿음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너진 여리고 성에 있던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죽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의 극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결과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죄악의 상징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상징이었던 여리고 성 안에서 성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군을 이끌고 온 적국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들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사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들은 어이없는 일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침묵 행렬이 며칠 동안 지속되자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슬슬 이들을 비웃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금으로 입힌 상자 하나 앞세우고 연일 성을 돌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지중지 생각하는 그 상자가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킬지 궁금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감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금원령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심해 했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종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침묵은 그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각자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요즘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화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국가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쓰신 소통, 진정성이 진정성을 만날 때라는 책에 보면 소통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말이나 카리스마보다 올바른 마음밭 일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에 유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격식에 맞는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나의 업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고 올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이, 순종이 절실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현대 문명의 기기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고 경쟁이라고 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먼저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침묵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말을 더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내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고린도 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함락시켜야 하고 진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입사해야 할 회사 건물을 혹 일곱 번 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일곱 바퀴 도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선교지에서 땅 밟기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을 정해놓고 일곱 바퀴 돌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빼앗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누구일까요?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일까요? 아니면 일 중독에 빠진 남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일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함락해야 할 여리고성, 진멸해야 할 여리고성은 바로 나, 우리 각 개인입니다. 내가 함락의 대상이고 바로 내가 진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방법,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와 제사장 예복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든 일을 실행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다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늘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세상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지요. 의사나 판사, 대통령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스펙으로, 물질로 여리고성을 든든히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험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순결할 수가 없고 진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는 술술을 쓰고 또한 간계를 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회개해야 할 바로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남의 여리고는 잘 보이면서 내 여리고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개혁할 대상은 보이면서 내 안에 개혁될 여리고는 안 보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생생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며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들과 함께 보낸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40일간의 광야 묵상을 저술한 다니엘 레니에게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고 하는 책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새로운 초장을 고를 때가 되면 탐색을 맡은 목자가 먼저 새로운 초장을 찾아서 출발을 합니다. 탐색하는 목자가 새로운 초장을 고를 때에는 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목자가 낙타를 타고 양떼보다 앞서가서 충분한 물과 목초가 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도둑들이 숨을 만한 장소, 유사시에 양떼를 보호할 천연 피난처, 동물이 다칠 수 있는 동굴이나 벼랑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핀다고 합니다. 또한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떼를 인도할 목양지가 다른 양치기들과 다툴 만한 거리 내에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살펴야 합니다. 목초지를 훔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찾은 이후에는 목자는 지팡이에 자기 자신을 기댄 채 잠자코 멈춰 있거나 양떼 사이를 거닐면서 끈끈하게 양떼들을 주시합니다. 목자들의 능동적인 마음에는 계속 목록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또는 동물들의 위협, 날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변의 초목, 공급품, 탈수증 조심, 질병, 양들의 불안, 어미 양들, 어린 양들, 혹 아픈 양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정기적인 숫자 세기 등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양들을 돌보는 목록들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양의 발굽은 나았나? 저 암양은 왜 저지 적게 나올까? 저 양은 쌍둥이를 낳을까? 저 수컷은 올해가 생애 마지막이 될까? 이처럼 한순간도 양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목자가 있음에도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 나선다면 그것은 참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전능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인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일을 위해서, 아니 올 한 해의 삶을 염려하고 계신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 속에 검정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달 한 해가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 멋진 주인공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니 우리가 비록 믿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먼저 가시며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잠잠히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와 허물과 우상으로 가득한 여리고 성인 우리 각자를 오직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심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